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에 비핵화를 위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박 6척과 기업 2곳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선박의 석유 정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선박 6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벨라호와 보가티르오, 넵튠, 파르티진, 패트리엇 그리고 세바토플 등 모두 6척입니다. 또 러시아의 구존 해운회사와 프리모의 해상 물류회사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에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초소 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21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 초소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한이 시범적으로 초소 일부를 철수한 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장관은 초소는 남북이 서로 각각 곳부터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여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장 가까운 곳은 700m 거리이고 1km 이내에 있는 초소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측은 80여 개 그리고 북측은 150여 개의 초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호위함 3척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해 공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호위함 3척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해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그리고 필리핀과 공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호위함 파견은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며 일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항행의 자유작전을 위해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5월 호위함 가가 등 두 척의 호위함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21일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협상단이 곧 도착한다면서 하지만 중간급 수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다며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며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고 많이 고요하다며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비핵화를 향한 다른 구체적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2차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미북 관계에도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잡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협의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차기 방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별도 발표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한 만큼 각급 채널에서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비핵화를 둘러싼 물밑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마 북한 측에서는 뭐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뭐 이렇게 많이 쪼개가지고 신고서를 어느 부분을 제출하고 어느 부분은 뭐 제출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뭐 타임라인까지 해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쪽으로 북미 간의 접점을 좀 찾은 게 아닌가.
김 교수는 곧 이루어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종전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이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납득했을 것이라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동시 행동 또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미리 합의를 해야겠죠. 모종에. 그러면 반드시 종전선언을 해준다. 아마 이 두 가지 안 중에 아마 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추정이 가능하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 간 이견이 좁혀지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교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이 이번에 정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2차 정상회담의 관건이 되겠죠.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발언에는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속도가 늦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고 있잖아요.
하지만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니라서 조율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도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남북한의 도로 현대화 협력과 관련해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남북한이 북한 측 개성 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BOE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경의선 북측 개성 평양구가 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20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과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다른 관리들과 만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세계 안전보장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반대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종전선언마저 못하게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이며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런 목표에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실현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 도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Kim has actually been nuclearizing. He's been building nuclear weapons. He's been building missiles. He's totally violating the April 20th.
베넷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은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며 4월 27일 채택된 남북 판문점 선언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과거 채택된 모든 합의와 선언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는 비핵화를 비롯해 핵물질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김정은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와 대립 중에서는 평화가 낫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이런 접근 방식에 기초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et question is, are we better with peace or with confrontation? And the answer is, we're better with peace, and that's the approach President.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re's much pressure on Moon Jae-in because he is really threading the needle between Kim Jong-un.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외교는 한국이 이끌겠다고 밝히는 등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압박을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평화 체제와 제재 완화를 이루고 미한 동맹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폐기한 다음에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도 남북의 두 지도자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쁜 일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has not been as forthcoming on denuclearization as many would have hoped. On the other hand, this is a bilateral conversation that the two sides.
그러나 이런 회담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장된 약속을 내놓지 않으며 어떤 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감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도로와 철도 현대화 사업 등 경제 협력 구상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의 이런 남북 사업 구상에 미국이 벌써 우려를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I think it probably already has. Again, this is a country, North Korea, where
그러나 현재 이런 압박 정책이 약화된 것을 목격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이런 사업을 일종의 보상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기 전에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한국이 북한과 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you've got the South Koreans who clearly want to have a different type of relationship, not quite so adversarial with North Korea. So
또한 지난해의 경우 각국이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명확했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의 핵심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취할 다음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철도 사업 등 남북 경제 협력의 제한적 재개나 종전 선언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main goal is to try to agree on some immediate step that North Korea can take toward denuclear.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추가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 생산 금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If we get a substantial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for example, a halt to further production of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한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얻어낸다면 트럼프 행정부 역시 남북 경제 협력을 지지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통해 평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김정은의 일종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전 혹은 심리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I think that he wants to continue to maintain peace, but I think he's got to be prepared to also put some pressure on Kim Jong-un.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정권 유지에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일본의 조력자였고 어머니는 일본 태생이라는 점을 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식의 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 수수료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 역시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데요.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 3천 톤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6번에 걸쳐 반입된 이 북한산 석탄이 중개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수료조로 북한산 석탄을 일부 취득한 만큼 직접적인 대금 지급이 없었고 따라서 은행 거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발생시킨 최초 거래 역시 북한산 석탄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재철 한국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조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현재 알려진 3만 3천 톤보다 훨씬 많은 북한산 석탄이 특정 국가와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수료조로 거래된 양이 원 거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3만 3천 톤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데 있어 한국 업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앞서 BOA는 관세청에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북한산 물품이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 의원도 북한산 물품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세청에 문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석탄, 북한산 석탄이 커미션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거래가 누군가의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 대금으로 지금 받은 것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원 거래가 무엇이냐, 어디와 어디가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느냐.
심 의원은 관세청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자들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수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거래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청은 원 거래 물품의 종류는 물론 양과 금액, 또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또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보통 뭐 100%까지 받지는 않죠. 물품 대금 100%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이 뭐 예를 들어 5%, 뭐 10% 된다고 한다면 그 실제 석탄이라든지 그 물건의 그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거래를 해야만 그만한 수수료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 석탄을 대가로 받을 텐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실제 대금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석탄을 외부에 판매한 입장인 북한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게 된 겁니다. 당초 수수료조로 알려진 북한산 석탄 3만 3천 톤의 시가는 약 60억 원입니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화물이 수출입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관세청 발표에 따라서 이게 중개 무역에 대한 수수료 대가로 이렇게 대물 변제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국제 무역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반을 둔 신용장 거래, 만약 또 신용장이 발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현금을 주고받는 전신한 거래, 이렇게 한 두 종류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중개 무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 그 석탄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주 거래 품목이었다면 이런 사실이 유엔 안보리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됐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이런 상봉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봉 행사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상봉 행사 이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관여하고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열린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착잡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60여 년의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친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반응을 김영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오빠,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철부지 11살에 헤어진 오빠의 소식을 머리가 다 휘어진 인생 말년에야 알게 되다니.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막아 어떻게 펜을 옮겨야 할지 이 마음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사는 이산가족 김영서 할아버지가 13년 전 북한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받은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할아버지가 5년 이상 중국의 중개인을 통해 북한의 가족과 주고받았다며 7년 전 BOA에 보내온 여러 편지를 보면 기대와 원망, 회한과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는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OA는 금강산에서 20일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생각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아주 위독한 상태라 전화할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20일 BOA에 이제 인터뷰할 이산가족 당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뷰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가슴 아픈 분이 저 애 세 명 두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지금 90 몇 살입니다. 그분이 양로원에 들어가셨어요. 저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한 몇 주 전에. 근데 이분이 그 의지 아주 약하셨어요. 많이 약합니다. 근데 아직도 애만 세 명 중에 한 명만 살았으면 자기가 이 북한에 가졌다는 겁니다. 의지어 타고.
이 총장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기쁘게 지켜봤다면서도 미국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좌절감이 밀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기쁘게 봤습니다. 우리 이산가족들이 한국이나 미국 이산가족들이 다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점에서 그 50 그 평생의 얘기는 우리한테 한이 맺히는 일입니다.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이후 21번째가 되지만 미국에 사는 이산가족은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상봉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일부 가족이 중국 내 중개인 혹은 북한을 자주 오가거나 북한 정부와 친분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비공식적인 교류만 해왔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좌절감이 적지 않다는 게 이산가족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강원도 원산에 어머니와 세 동생을 두고 떠났던 김경수 전 아칸소 주립대 교수도 20일 BOA에 그동안 많은 희망을 품었지만 이젠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쳤어요. 예, 그 옛날에는 내가 한국에 병까지 나가지고 거기 내 등록을 하고라 가고 그만큼 내가 내 가족을 내가 일색을 찾았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나이가 한두 살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그 한 게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85 넘었는데
김 전 교수는 과거 한국의 대한적십자사와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까지 찾아가 김충일이란 북한 영사와 면담까지 하는 등 어머니와 세 동생들 즉 김이숙, 김은수, 김희수 씨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모두 허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교수 등 미국 내 이산가족은 지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마지막 희망까지 걸었지만 합의에 이산가족이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워싱턴 지회 민병기 회장은 20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보도를 보면서 미국 내 이산가족의 현실을 생각하니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그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한 번도 못 오고 또 나이들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해서 참 한 번 그 가족 상봉을 해야 되는데 예, 가족 상봉을 못 오니까 저희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지금. 예.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시도했지만 허사했고 이번에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다시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정부 모두의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과거 재미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위원들이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과 두 차례, 국무부 관리들과 여러 차례 면담한 결과 모두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지지했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 의제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산가족 사안을 한국에 위임했고 한국 정부가 남북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미 이산가족을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했다는 소식을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늘 미국 내 이산가족 사안을 미북 협상 의제로 고집한댔다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 재미 이산가족은 미국 정부와 단독 in the face-to-face meetings 북미 간의 이슈로 언제나 추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거를 적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있죠. 우리가 이 정치적인 협상이 우리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이산가족이라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입니다.
이산가족 사안은 미국 의회에서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상정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마크 커크 전 상원의원, 한국전쟁 참선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 등 여러 의원이 의회를 떠나면서 이를 전면에서 적극 추진하는 의원들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은 그러나 상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 정부나 의회보다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 의제로 고집하는 북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경수 전 교수는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권 침해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만난다는 게 못 만나게 한다는 게 인권을 침해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지금 만난다는 것도 그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만나게 해주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 만난다는 게 일시적인 그러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상봉보다도 그런 상봉보다도 정말 우리를 케어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러는 건 어떤 내가 아주 신물이 나요. 예.
이차희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정책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분들도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식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의 다 노년입니다. 80대, 90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가족을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는 어떨까 좀 동정을 해주십사고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에게도 상봉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국 이산가족들에게도 상봉을 더 많이 상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 가족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북한 정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사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뷰의 뉴스 김영걸입니다.
매주 이 시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50대 탈북자 부부 폴 김씨 부부의 사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씨 부부의 세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50대 탈북 여성 애나 김 씨는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지난 2012년 12살 난 아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남편이 위험에 처하고 가족마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애나 씨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애나 씨는 단 한 번도 탈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겠니? 그렇다고 어떻게 또 살아있으면 리뷰를 하고 살겠니? 떠나라. 떠나는 것이 정답이다. 나도 결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부모를 그렇게 힘든 고난의 행군에도 부모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떠나면 또 우리 부모 조카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피해가 그 피해란 거는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많거든요. 수용소에 가야만은 핍박이 아니거든요. 간이가 모든 발전이 딱 끊기거든요. 꿈이 있지요. 아이들은 내가 대학 가고 뭔가 하고 보는데 그 꿈이 다 꺼지고 그리고 친정 엄마가 남이 80 먹은 어머니가 남이 삽을 한 삽 퍼야 될 때 두 삽을 퍼야 되고 도로 청소를 가면 남이 뭐 도로 빗자루 한 번 쓸 때 세 삽을 빗자루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바로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가슴 아프거든요. 그게 별치 않는 것 같아. 우리 북한 사람은 그 말이 이해되거든요. 한국 분들은 수용소 딱 수용소만 감옥만이 피해가 아니거든요. 북한 전체가
자신이 탈북자가 될 거란 상상을 누구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애나 씨.
사회생활하며 한 번도 딱지로 붙은 적도 없고 저는 또 모범생도 아니고 남들처럼 열성적으로 일하는 성격도 아닌데 또 라고자도 아니고 그저 누구마다 조용히 그렇죠. 그러거나 제가 떠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일탈을 생각을 못 하시는
일탈을 그렇죠. 토대도 걸 저는 저 부모들 자체가 또 나라에 충실했고 그리고 또 제가 충실했고 그런데 저는 조용하게
애나 씨는 떠나는 날 아침 아들에게 계란을 삶아 먹였습니다. 계란이 또르르 굴러가듯 어디를 가든 잘 될 거란 의미에서였습니다. 아들을 챙기는 일 말고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애나 씨. 친구와의 작별도 남편의 부탁으로 가족 사진을 챙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고
저는 눈물 안 나왔거든요. 눈물 안 나고 저는 헤어질 때도 아무런 눈물 안 나고 내가 헤어짐이 그 전날에 그 선생 집 가서 그 선생 그 가족들한테 인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헤어짐에서도 술도 안 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국경까지 왔는데
그 가족 사진을 바꾸라는데 아니 그거는 골라놓고 안 바꿨고
안 그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으셨어.
아니야.
허리
나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공포, 기쁨, 희망 그런 것도 없이 꿈도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럴까 그 혼이 나간 사람이 그렇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런 무표정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깊은 정을 나누었던 지인의 배웅을 받았던 애나 씨. 30리 길을 함께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을 등지고 저수지 쪽으로 바지를 걷고 국경을 넘은 애나 씨는 중국 땅에서 브로커로부터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의 탈북 비용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딱 만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마 내가 느낀 것 같아요.
돈 안 벌어야 죽어야 돼. 죽도 그 팔려가야 돼.
팔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 운명 여기서 달라지는구나.
남편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런 절망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게 아마 본인 같아요.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나는 팔려가는 거지.
팔려가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슨 팔려간다고 남편이 말한 적도 없는데 설명도 안 듣고 제가 본능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엄청 눈물이 왈왈 흘리니까 옆에서 중국 사람이.
그런데 애나 씨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건 남편인 폴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 전화를 받았던 남편 폴 김 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교회에서 아내와 아들을 데려올 구출 비용 마련을 위해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12살 난 아이하고 와이프가 넘어왔는데 누가 지금 돈을 얼마 추가 따라서 냈겠다. 북한에서 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냐. 집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목이 딱 돼서 말이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참 나는 그 슬픈 이야기를 몇 마디 했어요. 그 내가 그 탈북 가정에 있었던 거를 그냥 요약해서 시 하나 울퍼졌는데 모두 다 울더라고. 받아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으로 와이프하고 아들을 지금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 손으로 지금 여기다 피를 묻히게 됐다. 가네가 인신매매가 돼서 팔레 다니고 한 적들에 아가 그렇게 돼간지 나는 상상을 하지. 내 그 몰골을 내가 벗지 못하겠다. 여기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자기가 심장이 있고 피가 있으면 내한테 대답해봐라. 누구 여기 있는 사람이 8천 불만 좀 꿔달라.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다 갚아주었으니까 나. 나는 공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짜로 돈 달라는 소리 안 한다. 내가 갚아주겠다.
당시 안타까웠던 심경을 떠올리는 폴 씨의 눈시울이 벌개졌습니다. 폴 씨는 당시 집회는 교회 목사의 권유로 하게 됐고 때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기에 교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탁 받는데 길 때 와이프가 펑펑 울 때란 말이지. 지다면 그 감동적으로 그렇게 됐어. 500불 낸 사람도 있고 또 600불 낸 사람도 있고 1000불 낸 사람도 있고 내 고민.
마침내 아내와 아들은 그날 모인 돈으로 태국 난민 수용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미국 정착을 준비하려던 폴 김 씨. 북한에서 몸 편히 마음 편히 살았었지만 부모님이 알 정도로 미국을 동경했던 북한 남성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가족을 맞을 준비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애나 씨도 난민 수용소에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 대사관 측의 조사가 중단됐고 남편은 한국행을 권했습니다.
이제 한 신청검사 하면 바로 어떤 모든 서류를 만들었는데 신청검사 바로 할 겁니다. 그 석 달이면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석 달 지나도 그다음
1년 지나도 안 참.
그게 1년이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게 비정상이구나. 그다음 어쩜 찾지 않으니까.
애나 씨는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난민 수용소로 가고 남편이 그간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그러나 애나 씨가 2011년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정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미국 땅을 밟은 남편. 아내 애나 씨는 공항에서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시고 얼굴을 보니까 억장이
날 보고 알아를 못 보던데 뭐 제일 처음에
사람이 대골이라는 게
회복이 무슨, 안 돼요.
근데 그 우리는 우리 감옥 갔다 오는 거 당제라거든요. 몇 탄 갔다 왔습니까? 내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험악한지 모르죠.
그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져 있었다고 애나 씨는 회상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김 씨 가족의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2일 오늘 평안남북도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32도, 남포 아침 기온 22도,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1도, 중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3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9도. 개성 아침은 20도, 낮에는 31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29도. 풍산 아침 12도, 낮 최고 24도. 장전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9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삼지연 지역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일본이 매우 기뻐한다며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교감을 갖고 있다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외에 비핵화를 위한 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박 6척과 기업 2곳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1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선박에 석유 정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선박 6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은 벨라우와 포가티루어, 넵튠, 파르티진, 패트리옷 그리고 세바토플 등 모두 6척입니다. 또 러시아의 구존 해운회사와 프리모의 해상 물류회사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에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 초소 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21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 내 초소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시범적으로 일수를 철수한 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초소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곳부터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 여러 개를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곳은 700m 거리이고 1km 이내에 있는 초소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측은 80여 개, 그리고 북측은 150여 개의 초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호위함 3척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해 공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호위함 3척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해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그리고 필리핀과 공동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번 호위함 파견은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며 일본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항행의 자유작전을 위해 남중국해 군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5월 호위함 가가 등 두 척의 호위함을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21일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협상단이 곧 도착한다면서 하지만 중간급 수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멜패스 재무부 차관과 왕쇼우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